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일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한국군 소식통이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설치는 지난 21일 목격됐으며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승인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의 탈북민들과 민간단체 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남전단 살포와 군사행동을 경고했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성기를 통한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움직임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 등은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홍보 연습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심이 없는 선언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더 좋은 거래인지 물어보며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데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볼튼 전 보좌관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났다는 백악관 참모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정은 온전하다면서 합의 조건에 맞게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 무역 협상 대표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올해 1월 체결된 1단계 협상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폐기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성명을 내고 자신의 발언을 급히 번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백악관에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아시아에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현재 3만 4,500명에서 2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같은 대규모 기지에 가족과 함께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냉전시대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중 수천 명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재배치될 수 있으며 7,000명은 인도태평양과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의 기지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미국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이 충분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국 병력 감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3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460만 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8년째 연속 채택한 결의안 안에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송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강력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반도 관련 내용이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함경도와 황해도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연속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3차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의 베스나 코스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눈에 띄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no tangible proof that the realities for North Koreans on the ground have improved. 코스 대사는 올해 결의는 유엔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다룰 것을 권고했다면서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장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나 식량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결의는 국제적 납치 사안과 납치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위급성과 중요성을 엄중한 우려감으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오랜 시간의 고통 그리고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는 이어 북한이 강제 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 특히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는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엔 정치적 견해 외에 종교나 믿음, 성적 성향, 그리고 성정체성에 따라 사형이나 살인, 노예화,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이나 수감, 성폭력 등이 북한 내에서 또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KT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e draft resolution on the st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 대사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2년 연속 결의안 초안에 공동 작성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피오이 뉴스 김현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어제부터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오란으로 파고드는 살을 내는 듯한 영하 30도의 한파. 당시 22살이었던 미 육군 7사단 31보병연대 본부중대 소속 레이몬드 라드케 하사는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전방 지휘초소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쉴 새 없이 총을 갈기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동이 트자 어둠이 걷히고 얼어붙은 호숫가 주변에서 베일에 가려졌던 형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싸늘한 주범으로 변한 꽁꽁 얼어붙은 시체 더미 속에서 포착된 미묘한 움직임. 올해 92세가 된 라드케 예비역 전 원사는 VOA에 70년 전 얼어붙은 주검들 속에서 부상 입은 중공군 병사 한 명이 상체를 일으키며 도움을 요청하듯 절규했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깨만 으쓱했을 뿐 이내 얼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shrugged my shoulders. It wasn't a damn thing I could do with you because I was probably going to join them in another day or so.
어차피 며칠 뒤면 자신도 그 중공군 병사처럼 싸늘한 시체가 될 운명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약 보름간 유엔군 3만여 명과 중공군 7만여 명이 격돌한 장진호 전투의 천전용사를 일컫어 미국에서는 장진의 일본어 발음과 소수의 생존자만 돌아왔다는 의미를 따 효신퓨로 부릅니다. 라드케 전 원사가 속했던 미 육군 7사단 31보병연대는 중공군의 야습으로부터 장진호 서쪽에 포진한 미 해병대 1사단이 완전히 포위 섬멸되는 것을 막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대장 앨런 맥클린 대령이 숨지는 등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장교단만 90% 이상 전사했습니다. 라드케 전 원사도 당시 포위망을 뚫던 중 다리에 총격을 입고 부상당한 뒤 중공군의 포로로 잡혔지만 이내 탈출에 성공했고 수송기로 후송됐습니다.
But the battle of the Bulge wasn't hopeless. Chosen east of Chosen particularly was almost a totally hopeless situation.
라드케 전 원사는 장진호 전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위 속에서 독일군에 포위됐던 아르덴 대공습, 이른바 벌지 전투보다 더 혹독했고 절망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때 야포 지휘소였던 그곳은 117명의 미국과 영국 해병대 전사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고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기 위해 불도저까지 동원됐다. 당시 미 해병대 1사단 1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고 에드윈 시몬스 예비역 중장의 회고로 얼어붙은 효신의 일부입니다. 지난 2007년 85세로 별세한 시몬스 전 중장은 평균 영하 30도를 밑돈 당시 한파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역의 동계 전투들과 비교해도 미군이 전혀 직면해보지 못한 전장 환경이었다며 진정한 적은 중공군이 아닌 추위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은 1,029명이 전사, 4,582명이 부상, 중공군은 3만여 명의 사상자와 4천여 명의 동사자를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유엔군 사령부는 중공군의 포위 섬멸당할 것을 우려해 1950년 12월 8일 장진호에서 철수해 함흥, 흥남 지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장진호 전투 생존자 모임 지회장인 도널드 메이슨 해병대 예비역 중사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했던 철수 당시 길 양옆으로 유엔군, 중공군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My first impression was the number of casualties both sides alongside the roads.
당시 미군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난 피난민은 10만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미 해병대 1사단 501mm 박격포대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한 메이슨 지휘장은 철수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빠져나오도록 노력했던 점에 아직도 자부심을 느낀다며 당시 미군 내에는 공산 정권 아래 이들이 겪을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couldn't take them out. We wanted to get them out because we know what they were going to go through because we shared part of that.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임스 퍼슨 교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철수라는 측면에서는 패배지만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 the Chinese were killing everyone in their wake, including North Korean civilians, and so those rumors also motivated.
특히 이북 주민들 사이에서 중공군이 학살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도 대규모 피난이 발생한 배경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피난민을 포용한 대목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큰 성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워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민간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1등 항해사였던 제임스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예비역 소장은 VOA에 한국 영화 국제시장 등에서 묘사된 혼란스러운 장면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난민들은 하나같이 침착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We knew very little Korean. I remember Bali Bali moved rapidly, getting the people aboard the ship. Bali Bali.
러니 예비역 소장은 당시 피난 과정은 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연합군 철수 작전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Somewhat similar to Dunkirk, but in a way entirely different. So we did the best we could. Real heroes.
혹독한 날씨 속에서 적들이 항구를 향해 포위망을 빠르게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철수가 덩케르크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러니 예비역 소장은 선박들은 최대한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침착함을 보여준 한국민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콧 로겔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미 정부가 아닌 개인 견해라고 밝히면서도 전술 교리상 적의 추격을 받는 와중에 철수하는 것만큼 어려운 도전도 없다는 관점에서 흑남 철수는 영웅적이었다며 후세가 미흡한 덩케르크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from a U.S. standpoint, it's perhaps could be the equivalent of a U.S. Dunkirk. It does preserve the force to come back and re-enter.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장진호 전투와 흑남 철수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VOA 요청에 자유를 갈구하며 떠난 피난민을 수용하고자 한 결정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다며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evacuation was made possible as a last-minute decision, and while not sufficient, at least a great number of lives were saved.
흑남 철수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진 탈북민들을 오랫동안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지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장진호 전투 당시 유엔군 실종자로 집계된 4,894명 가운데는 포로로 잡힌 이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 미 육군 생존자 모임의 재무책임자 샤메인 프랑스와 그리피스 씨는 자신의 부친 제라드 프랑스와도 장진호 전투 과정에서 전쟁 포로로 붙잡혔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씨의 부친은 당시 일병으로 미 육군 31 보병연대 3대대 지휘관인 윌리엄 라일리 중령의 직속 무전병이었는데 포로로 잡힐 당시 수류탄 파편에 얼굴을 맞았고 박격포 파편이 두 다리를 관통했으며 중공군 병사의 총검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33개월 뒤인 1953년 8월 마지막 포로교환에서 풀려났을 당시 그의 체중은 77kg에서 31kg으로 줄었고 당시의 기억 때문에 201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He spent 33 months and his body weight went from 170 pounds to 70 pounds.
오늘날 장진호 전투 미군 생존자들은 모두 90대를 넘겼고 그 수는 해가 갈수록 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이슨 지회장은 최근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더 이상 머나먼 나라들의 오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호 전투와 흑남 철수의 역사적 교훈을 다음 세대가 잊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지회장은 자신의 세대는 어렸을 적부터 국가와 세계 평화 수호의 사명을 뛸 것을 배우며 자랐고 다시 창전할 수만 있다면 할 것이라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d no reason to change my mind why I shouldn't be there. I felt that was part of my duty as an American citizen just to give back to the country.
메이슨 지회장은 참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한국을 방문해 눈부신 번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민 스스로가 증명한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세 번째 순서로 참전용사들이 보는 미북관계와 남북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과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이 같은 결의안을 2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과 이후 분쟁에서 미한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때론 희생한 양국의 모든 이들에게 예우를 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양국의 필요에 따라 목숨을 구하는 협력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까운 미래에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베라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유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평화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원은 특히 양국의 우정은 방위를 넘어 깊고 지속적인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국이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들에게 50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요호 의원도 성명에서 미한동맹과 우정은 70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열막은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원도 이와 유사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전쟁 중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한국군 가족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포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유엔이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워킹그룹은 22일 6.25 전쟁의 한국군 포로 손동식 씨와 이재암 씨, 한만택 씨, 황금만 씨 등 4명의 가족들이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북한 정부에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노예문제특별보고관과 고문문제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에 제출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낸 적은 있지만 한국군 포로 후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서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 군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하며 전쟁 중 원래 살던 곳을 떠나게 된 민간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수만 명의 한국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동식 씨의 딸이자 6.25 국군포로 가족회의 대표인 손명아 씨는 지난 2015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내 한국군 포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살아서 돌아왔건 죽어서 유해로 왔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이 명예회복은 대한민국에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포로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이 포로와 전시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밝히고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한국에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촉구할 것을 유엔의 인권 전문가와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처사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북한의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유엔이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재함 씨의 경우 북한 정권에 의해 아들 이강철 씨와 같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처형 문제 특별보고관에게도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2등 중사로 북한군에 포로가 된 뒤 사망한 손동식 씨는 지난 2015년 한국의 국립대전 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등 외교와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회고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볼튼 전 보좌관은 이후 북한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어떤 인물이고 북한과 관련해 어떤 시각을 노출해왔는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 등 요직 물망에 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주 시청하는 폭스뉴스에 출연한 볼튼 전 보좌관을 측근들에게 언급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볼튼 전 보좌관은 국무장관의 렉스 틸러슨 당시 엑손모빌 회장이 지명되고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도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과 HR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기용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입성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인 볼튼 전 보좌관과 여러 차례 만나며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그를 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이 일부 공개된 볼튼의 회고록에는 그가 2017년 1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를 상의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공격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안보와 외교 부문에 대해 조언했던 볼튼 전 보좌관은 결국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약 2개월 앞둔 2018년 4월 맥메스터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초 미북 대화가 추진될 때는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약 2개월 전인 2018년 2월 볼튼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제안은 선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모든 대화로부터 이득을 얻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관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지닌 상황에서도 자주 노출됐습니다. 임명 한 달 뒤인 2018년 5월 볼튼 전 보좌관은 BOA에 북한과 싱가포르에서 만나 비핵화 논의를 넘어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not really asking them on the nuclear side to do more than what they agreed to before. We are also going to talk about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We're going to talk about their missiles. We're going to talk about their abduction of Japanese.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미 과거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핵에 대해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미사일에 관해 대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볼튼 전 보좌관이 눈의 가시로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국가안보 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이 선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 포기 방식 등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비난은 계속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언을 문제 삼아 1차 정상회담을 취소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미북 정상이 만났지만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배경에 볼튼 전 보좌관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 노란 봉투를 들고 배석했는데 이 봉투 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은 모든 핵시설과 대량 살상무기 해체 등을 담은 미국의 빅딜에 반발했고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전 보좌관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나는 다르게 본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는 실무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볼튼 전 보좌관이 한반도 대신 몽골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결국 볼튼 전 보좌관은 같은 해 9월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볼튼 전 보좌관의 이전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e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볼튼 전 보좌관이 김정은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건 매우 큰 실수였고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볼튼 전 보좌관은 백악관을 나온 이후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 군사력 동원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23일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이 책을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내용이 상당 정도 공개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볼튼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 사안을 놓고 도박을 벌였고 그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한반도와 워싱턴 외교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놀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놀랄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바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are very surprising. I mean, we were all very aware of the general approach that President Trump took and the flaws in that approach. So I don't think there's really much here that's
이미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과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놀랄 것이 없다며 비밀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볼튼 스스로가 바라본 관점, 스스로의 평가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Confirmatory of things that many of us have been saying publicly. For the last two or three years, and it's good to have Ambassador Bolton on our team confirming them.
그리고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는 자신을 비롯한 여러 북한 전문가들이 2~3년 전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내렸던 평가와 일치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볼튼 전 보좌관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최소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도록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했다고 동의했지만 한국의 과장이 현재 북핵 외교 교착 상태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s exaggeration of North Korea's statements is not solely to blame for the impasse in the negotiation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과장만 비핵화 교착 상태의 원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 분석가들이 한국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믿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잘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목표의 간극에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은 포기하라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창조물로 김 위원장이나 미국의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와 관련이 있다는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의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토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outh Korea's priorities at the top of the list, this desire for engagement or re-engagement with the North. Denuclearization has often been a secondary or even
tertiar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최우선순위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갈망이며 비핵화는 2순위, 3순위 의제라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에는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장관도 한국의 평화 의제와 미국의 비핵화 의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볼튼 회고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책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 book would have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negotiations. I think the main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that were not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문제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 할 조치들을 더 잘 소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회고록이 협상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볼튼이 북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확신을 가질 것이라며 볼튼이 떠나고 트럼프가 남아있다는 점에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지도력을 비판한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을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나는 미치광이로 여겨지고 호감이 없어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없었던 존 볼튼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항상 다른 관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는 극도로 무능하고 거짓말쟁이로 판명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의 의견을 보라 기밀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볼튼 전 보좌관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멍청한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미북, 미중 정상회담 등의 뒷얘기를 폭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판해 미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위반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해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DMZ 동부와 서부, 중부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키로 한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DMZ 인근 확성기 방송시설을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낸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한국에 대한 대적행위 차원의 4개 군사행동 예고 등 일방적인 대남 공세를 펴고 있고 확성기 재설치도 그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 40개가 넘는 확성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확성기 추가 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또다시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행동이 이어질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킬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합의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대 행위를 금지키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다양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이 이미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입니다.
9.19 군사 합의에 모 합의가 되는 게 4.17 판문점 합의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4.17이 지금 파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속이 당연히 파기가 돼야죠.
최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무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먼저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것은 심리전 효과를 얻기 위해서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문재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 이전에 한국이 설치했던 고정식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들립니다.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밤낮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이런 고정식 확성기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신형 이동식 확성기 차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한국 쪽에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안 좋고 출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남용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교란용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대중가요와 뉴스가 울려 퍼지는 성능 뛰어난 한국의 확성기를 늘 문제 삼았고 지난 2015년엔 서부전선에서 확성기를 향해 포탄을 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또 기습살포해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단체 회원 6명이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강원도 홍천에서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군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남 공세의 빌미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찰과 유관 기관이 협력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박 대표는 앞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히자 통일부가 지난 15년간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 삼느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 즈음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최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낸 보도문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20일 새로운 조선반도 전쟁의 개시는 미국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제국의 종말을 가져다 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이 수단들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 감히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누구라도 가차없이 정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레사 김씨는 동생과 함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휴대폰 회사에 다니며 아파트 월세를 내고 조금씩 저축도 하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귀한 인연,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왔어요. 옷차림이 기름때 잘 묻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자기는 일생 이렇게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셔츠 입을 시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이걸 이해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자기는 일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 당시 그거를 아,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저는
만난 지 넉 달이 넘어가니 남자 쪽 부모님도 두 사람의 만남에 입김을 넣으셨습니다. 탈북자라서 반대하던 부모님,
그 시댁 쪽에서 북한 여자라고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 시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쪽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제 부모님 승인이 떨어질 때가 지금 우리 남편 지금 계속 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2월에 우리 시아버님이 그것도 의도하겠는가 이제 만난 지도 좀 몇 달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승인해서 아들이 자꾸 밀고 치니까.
혼기가 꽉 찬 아들이 좋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당시 테레사 씨의 남편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에 주재원을 파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 열중할 때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여기로 완전히 오게 된 게 아니고 주재원으로, 회사 주재원으로 이제 라인 깔려고 왔죠. 자동차 업체 그때 현대기아 막 금방 들어설 때니까 회사 라인 깔려고 왔다가 이제 회사에서 자꾸 1년 더 있어달라 1년 더 있어달라 하니까 이제 밀려지면서 이 사람은 나이가 자기 나이가 있지 하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여자는 만날 때 없고 미국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줄 알았던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다 못해 아예 터를 잡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6살 아래예요. 네. 많이 어려요. 그냥 순수하다는 느낌만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래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볼수록 뭐 거짓이 없고 사람 괜찮다. 그다음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다음 제가 먼저 얘기했죠. 우리 그러면 살림 합쳐서 결혼하자 그랬죠.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테레사 씨 다웠습니다.
좀 놀라는 눈치던데.
테레사 씨는 좋아하는 사람이 기숙사에 혼자 지내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요. 서로 마음을 정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걸렸습니다.
진짜 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야, 살붙이 하나를 딱 떨고 놓고 간데 너 혼자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파트를 없애고 내 동생이 렌트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렌트. 예, 그러니까 그 어느 한국 사람, 한국분이 또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괜찮은 집주인으로 만나가지고 집주인한테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이제 딱 맡기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가끔씩 동생대로 한번 방문도 해보고 한데 주인이 괜찮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와서 살림 시작하게 되니까 남편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번 보자 해서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다 여자분들 모시고 나왔더라고. 예, 같은 여자들끼리 이제 보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지금 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를 만나게 돼서 자기가 마음 놓는다고 그러면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도 하러 이제 한국도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다 대준다고.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가면 회사에서 대준다는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12년 1월 1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회사에서 비행기 값, 두 사람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결혼 비용 만불 대주고 그리고 그걸 가서 그냥 그걸 결혼한 거죠.
회사의 이런 관심과 지지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거야말로 사람을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게 생활과 현실 이게 말하고 현실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와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차이점이 많이 나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막 대우해주고 그 떠받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대우가 없으니까 97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제 교수, 대학 교수, 인재들이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얼굴 팔고 막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자들도 많이 죽고 대학 교수들이 많이 죽고 박사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도 좋고 능력까지 갖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닌데 이제 멘테넌스라고 엔지니어라고 딱 한 명밖에 없었어. 이 사람이 와서 라인을 다 깔고 했으니까 기계에 대해서 지금 완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떠나면 저 이제 다른 사람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좀 잘 해줘서 어떻게 하나 이 회사에 있게 하려고. 남편이 그래도 헛되게 일은 안 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 들었죠.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12년 새해를 맞이한 40대 신부 테레사 김.
지금 여기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하객들이 다 온 친척 일가들이 다 모이고 예, 그다음에 성대한 결혼식 지금 딱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냥 한 거죠. 일생에 처음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보고 예, 웨딩드레스를 직접 가서 고르고
한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테레사 씨보다 먼저 한국으로 건너갔던 언니도 동생의 새 출발을 아낌없이 축하해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정착 생활에 집중했던 테레사 씨. 이렇게 우연히 인연을 새롭게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언니와 동생이 함께 있으니 너무 감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예, 부모님들도 없고 그냥 언니 한 번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예,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와서 참석했으면 것들 얼마나 좋았으리 하는 생각도 들고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니까 거기 쪽에 북한의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나죠.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셨어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 무슨 곳곳에 다니면서 많이 또 다니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어쨌든 가슴이 벅차고 내가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게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뿐 있어요.
기쁨과 감격에 벅찬 결혼식을 마친 테레사 김씨. 든든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탄 테레사 씨. 4년 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에 이제 처음에는 정신없이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정신없이 왔잖아요. 음식도 진짜 맛있게 입에 맞게 다 음식도 해주고 하니까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도 남편하고 같이 가니까 더 행복하고 좋았지. 그래서 미국에 딱 공항에 도착하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다시 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탁 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미국 공항에 착 내리니까 그날따라 비가 약간 이슬비 차고 있고 도로 깨끗하고 아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으로 살아왔다는 생각. 예, 그래서 그때랑 또 다시 한번 생각했죠.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는 조금씩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고 테레사 씨도 이런 행복에 조금씩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테레사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8년 6월 23일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지명됩니다. 노예 출신 흑인 민권운동가인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켄터키주에서 한 표를 받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오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로 1818년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였던 어머니와 백인 주인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글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탈출에 성공해 자유민이었던 흑인 애나와 결혼해 본격적으로 노예 폐지 운동에 뛰어듭니다. 뛰어난 연설가로 노예제 폐지 집회에서 연설을 했고 1845년 집필한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을 지지하고 흑인들이 적극 전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2년 후 흑인들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고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경찰서장을 포함해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평등권당의 백인 여성 대통령 후보 빅토리아 우드헐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지명하기도 했고 1888년 6월 2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됩니다. 1947년 6월 23일 테프트 하틀리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공화당의 윌리엄 테프트 의원, 민주당의 프레드 하틀리 의원 등 두 제안자의 이름을 딴 테프트 하틀리 법은 노사관계법입니다. 1935년 미국의 노동헌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격히 발전했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사주를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황기를 맞으면서 노사 간 충돌이 심해지자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때 국가 비상사태 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고 노사 간 권력 균형을 위해 도입된 법이 테프트 하틀리 법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테프트 하틀리 법안이 노조 측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어 악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947년 6월 23일 법으로 확정됩니다.